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앞으로 꼭 일주일 뒤, 그러니까 6월 5일 토요일 오후 4시가 되면요. 수도 서울의 남산은 약 3만 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일 예정입니다. 그날은 제21회 세계 환경의 날인데요. 환경운동연합이 죽어가고 있는 남산을 살리자, 이런 의도로 민간 사슬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도 참가해볼까 하는데요. 환경을 살린다는 취지도 살리고, 모르는 사람들과 손도 잡아보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어떨까요? 대전 서구 도마일동의 이유택씨, 잘 들으셨습니까? 영화 은행터리와 아빠와 나 중에서 잔네의 테마였습니다. 이 음악을 들으니까 바로 어제 제가 친구들과 놀러갔던 동네가 생각이 나네요. 서울 강북의 어느 동네였는데요. 그 강남의 넓은 대로랑은 달리 강북 밖에 동네에 가면요, 그 조그만 골목길 사이사이로 마치 얘기들이 막 이렇게 튀어나올 것 같잖아요. 오래된 무슨 얘기들이 튀어나올 것 같은데요. 꼭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곡도요. 아주 우리 추억 속의 영화입니다. 영화 물망초. 어렸을 때 눈물을 펑펑 흘러가면서 본 기억이 나는데요. 서울 관악구의 물망초 씨께 띄워드립니다. 루체노 파바로티가 주연을 하고 직접 불렀죠. 물망초. Non ti scordare di me.
렌즈는 바로 당신의 눈입니다. 당신의 눈을 생각한다면 시바 칼라 콘택트 렌즈를 선택하십시오.
스위스가 낳은 세계인의 콘택트 렌즈, 시바 칼라 콘택트 렌즈.
당신의 아름다운 눈을 위해 스위스에서 왔습니다.
시바 칼라 콘택트 렌즈.
시바 비전.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 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 예술학교.
제1부 사랑 배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음악 크라잉 게임. 보이저지의 잔잔한 목소리로 느끼는 영화음악의 향기 크라잉 게임. 그 감동을 음악으로 간직하세요.
폴리그램.
스무 살 직은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에뛰야.
20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사랑의 피너스.
세계를 침묵시킨 범죄의 공포.
미스터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의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사전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새로운 라면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맥을 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엄선된 원료와 기술, 나만의 영감. 그래, 맛으로 해냈어. 이 새로운 라면은 라면 맥이라 불러야지. 라면의 맥은 삼형이 이어야 해. 얼큰한 햇맛, 라면 맥.
아,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의 복김이 주근깨, 비타민C의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여자의 남자. 당신은 누구의 먼 바다인가? 아니, 당신은 누구의 불씨인가?
사랑을 보호받지 못하고 서성이는 분께 꼭 권하고 싶습니다. 여자의 남자.
도서출판 해냄.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자존심 세고 능력 있고 멋진 새 여자의 이야기. 유리 구두.
타고난 재능을 발휘하며 성공을 꿈꾸는 새 여자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소설 유리 구두.
당당한 여성이라면 아름다운 유리 구두와 꼭 만나십시오.
도서출판 청조사.
짜증나고 답답할 때 저는 전화번호를 꾹꾹 눌러요. 노래를 부르고 싶으면 700-5900, 퀴즈를 즐기고 싶으면 700-9900을 누른다고요. 5900에서는 조각경 언니가, 9900에서는 김원준 오빠가 즐겁게 해주거든요. 700에 노래는 5900, 퀴즈는 9900이에요. 아셨죠?
전화 한 통화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700-8884.
전화 한 통화로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음악 감상, 노래방, 음악 퀴즈.
오, 다 안 끝났는데.
바이오리듬까지 700-8884.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드디어 여성들의 순정 만화 잡지 월간 실루엣 창간호가 나왔습니다.
감각파 여성들을 위한 순정 만화와 유익한 정보 총집합.
멋과 여유로움이 넘치는 월간 실루엣 창간호.
5월 24일부터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순정 만화의 모든 것. 월간 실루엣.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도서출판 청조.
FM 영화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들려드리는 시간이죠. 오늘 처음으로 들려드릴 것은 카사블랑카입니다. 그러니까 카사블랑카에 있는 험프리 보가드 레게 카페에 일자가 남편과 함께 오죠. 바로 잉그리드 버그만인데요. 그때 일자는 피아니스트 샘에게 As Time Goes By를 연주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샘은 레게 심정을 알고는 그 노래는 모른다고 말을 하죠. 하지만 일자가 그 노래를 허밍으로 부르자 모르는 사이에 샘은 그 노래를 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장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으시고요. 이어서 만토바니 악단의 As Time Goes By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Where is Rick?
I don't know. I ain't seen him all night.
When will he be back?
Not tonight no more. He ain't coming. He went home.
Does he always leave so early?
Oh, he never. Well, he's got a girl up to the Blue Parrot. Goes up there all the time.
Used to be a much better liar, sir.
Leave him alone, Miss Elsa. You bad luck to him.
Play it once, Sam. For all time's sake.
I don't know what you mean, Miss Elsa.
Play it, Sam. Play as time goes by.
Oh, I can't remember it, Miss Elsa. I'm a little rusty on it.
I'll hum it for you. Da-dai, da-dai, da-da. Sing it, Sam.
You must remember this. just a kiss, a sigh is just a sigh. The fundamental things apply as time goes by. And when two lovers woo, they still say I love you. On that you can rely. No matter what the future brings.
카사블랑카 중에서 As Time Goes By, 서울 서초구 서초일동 권선주 씨 잘 들으셨습니까? 서초구에서 또 두 명의 친구분이 엽서를 보내주셨네요. 반포동에 사는 한문규, 한기열 학생. 오늘은 유난히 친구들과 이렇게 같이 곡을 듣고 싶다고 하신 분이 많은데요. 연대 토목공학과 4학년의 김박래 씨. 지금 학우들과 졸업여행 중에 숙소에서 듣고 계시다고요. 혹시 지금 한창? 이 방 안에 가득 그 무슨 병이 잔뜩 늘어서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자, 안주가 필요하시지 않으세요? 한창 그 해방감과 함께 이런 음악 어떨까요? 아주 열정에 가득 찬 그런 곡인데요. 이렇게 졸업여행하는 이분들 외에도 정말 해방감에 들떠있는 영화 속의 인물들이 있죠. 영화 페리스의 청춘 중에서 페리스와 카메론 그리고 여자친구 슬로는 학교를 땡땡이 치고 완전히 해방감에 들떠서 시내를 돌아다니죠. 그때 어느 축제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러자 모든 세상 일에 적극적인 페리스가 느닷없이 그 퍼레이드를 하던 차에 올라가서는 두 곡을 내리 불러 제끼죠. 땅캐쉰과 트위스트 앤 더 샤우트인데요. 특히 두 번째 곡 트위스트 앤 더 샤우트를 부를 때는 사람들이 모두 너무너무 신이 나서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따라 부르죠. 심지어는 보행기에 타고 있던 아기까지 리듬을 맞추는데요. 이 노래 실제로는 땅캐쉰은 웨인 뉴튼이 불렀고요. 그리고 트위스트 앤 더 샤우트는 비틀즈가 불렀죠. 이 장면은 대전 깍쟁이 지희 씨 그리고 군산문화활동의 강명희 학생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들으시죠. 페리스의 청춘입니다.
You're such a wonderful crowd. We'd like to play a little tune for you. It's one of my personal favorites. And I'd like to dedicate it to a young man who doesn't think he's seen anything good today. Cameron Fry, this one's for you.
Street, you were sweet, don't ashamed, darling, don't ashamed. Save those lies, darling, don't explain. I recall Central Park in fall, how you tore your dress.
You know, as long as I've known him, everything works for him. There's nothing he can't handle. I can't handle anything. School, parents, future. Ferris can do anything. I don't know what I'm gonna do.
College.
Yeah, but to do what?
What are you interested in?
Nothing.
Me neither.
I'll be the same. Not the same.
You're crazy!
What do you think Ferris is gonna do?
He's gonna be a fry cook on Venus.
We'll take it up, baby, now.
Come on and twist it.
영화 페리스의 청춘 중에서 그 축제의 한 가운데에서 들려드린 곡이었습니다. 자, 저희 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시간에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곡이 있으면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43819호 우편번호 150-608 이렇게 엽서에 적으시고 어느 장면, 어떤 곡 듣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요. 저희가 모아서 공통되는 그런 영화들을 모아서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요. 머리가 맑아지는 곡을 한 곡 들려달라 그랬는데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상권 씨. 글쎄요, 이 어린 소녀의 맑은 음성은 어떨까요? 영화 마이걸 중에서 베이다, 안나 클런스키가 시를 읊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If You Don't Know Me By Now, 영화 속에 삽입된 해럴드 멜빈 앤 블루 노츠의 노래 들으시겠습니다.
Weeping willow with your tears running down, why do you always weep and frown? Is it because he left you one day? Is it because he could not stay? On your branches he would swing. Do you long for the happiness that day would bring? He found shelter in your shade. He thought his laughter would never fade. Weeping willow, stop your tears. There is something to calm your fears. You think death has ripped you forever apart, and I know he'll always be in your heart.
That we've been through, you should understand me like I understand you. Now, baby, I know the difference between right and wrong. I ain't gonna do nothing to upset our happy home. We only act like children when we argue for the fight. Our own funny moves. I've got mine. Woman, you got yours too. Just trust in me like I trust in you. As long as we've been together, that should be so easy to do.
지난 목요일이었나요? 수요일이었나요? 저희가 칸 영화제에 대해서 올 칸 영화제의 결산을 해드렸는데요. 참 정보가 부족해서 참 미진했다는 점이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제인 캠피온이라는 이 여자 감독은 우리에게 참 생소한데요. 오늘 정성희 씨가 그녀에 대해서 알려주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그 제인 캠피온 소개를 하기 전에 제가 금년도 칸느 영화제에 있었던 몇 가지 소식만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금년도 칸느 영화제에 있어서 가장 큰 이변이라면
네.
영화제 사상 최초로 중국 영화와 여자 감독 영화의 그랑프리가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사실 그 중국 영화가 상을 받기는 했지만 아시아 영화로는 네 번째인 셈입니다. 첫 번째 받은 것은 1954년도에 그 기누가사 헤이노스케라는 감독의 지옥문이라는 영화가 상을
예,
받았습니다.
예,
이 영화가 상을 받을 때 심사위원장이었던 장국도는
네.
내가 지금까지 본 가장 아름다운 칼라 영화라는 평가까지도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80년도에 쿠로사와 아키라가 카게무시아로 그 바포시 감독의 올댓지즈와 공동 수상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1983년도에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의 나라야마 부시코라는 영화로 상을 받았고 그러나 일본 외의 아시아 영화가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상은 첸카이거의 폐양별이에 돌아갔습니다. 잘 알고 계신 대로요. 그리고 또 한편의 그랑프리 영화 피아노는 지인 캠피언이라는 여자 영화 감독에게 돌아갔습니다. 사실은 페미니즘 운동이 70년대 이후 거세게 불어닥쳤었고 또 여자 영화 감독이 한둘이 아닌 것이 실정이지만
네.
영화제에서는 인색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지인 캠피언은 그 터부를 깬 첫 번째 이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빔 벤더스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개봉 중인 베를린 천사의 시의 속편 Far Away So Close 아주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뭐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이네요. 하여튼
아, 그러시니까 베를린 천사의 시의 속편격에
예,
담긴
맞습니다. 그런데 예. 이 영화에 대해서는
예.
상을 받았을 때 일제 야유가 부어졌습니다.
예,
그랑프리 받았고 감독상 받았고 심사위원장까지 한 벤더스에 대한 인사치레지만은 그러나 영화제는 영화제 경쟁은 경쟁이 아닌가라는
네.
것이 젊은 영화 평론가들의 비평입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로 89년도에 칸느 영화제에 혜성같이 나타나서 26살에 그랑프리를 움켜쥔 스티븐 서더버그의 언덕의 왕이
네.
아주 끔찍할 정도의 무관심 속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제인 캠피온 감독의 제인 캠피온의 피아노라는 영화의 그랑프리에 더욱더 찬사를 주는 결과를 빚어냈습니다. 왜 그러할 것인가? 그것은 지인 캠피온 감독이 1989년도에 데뷔작 스위티를 갖고 칸느에 나타났었습니다.
네.
그때 심사위원장은 빔 벤더스였었고
예.
그해 그랑프리는 섹스 거짓말 비디오 예. 테이프의 스티븐 서더버그였었습니다. 이 해에 그랑프리를 받을 뻔했다 못 받은 감독이 두 명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한 사람은 스파이크 리입니다. 그때 그 똑바로 살아를 갖고 칸느에 나타났었는데
네.
떨어지자마자 공식 인터뷰에서 스파이크 리 외마디로 내뱉고 칸느를 떠났는데 딱 한마디 벤더스가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 그 다음에 제인 캠피온의 한마디
아.
그들은 언젠가 후회할 것이다.
네.
그리고 제인 캠피온은 그것을 증명시킨 셈입니다. 그 제인 캠피온 감독은 제가 한번 실제로 만났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영화제에서요.
네.
제가 그 영화제를 다니면서 여자 영화 감독을 만난 중에서
네.
가장 예쁜 여자 영화감독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또 한 사람은 캐슬린 비글로이였었고
예.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이 제인 캠피온인데요.
지금 몇 살쯤
됐죠? 1956년생이니까 예. 아, 금년에 36인가요?
네.
금발머리에
예.
제가 키 175인데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그리고 까만 자켓에다가 무릎까지 올라오는 가죽 구두를 신고 그리고 머리를 팔랑팔랑거리면서 딱 나타나서 대단히 이상한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빙긋빙긋 웃는 그 미소가 아주 매력적인 아가씨입니다.
영화 배우 같은 감독이군요.
저도 사실은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예.
저 여자 배우가 누구예요? 했더니 옆에
네.
있던 영화 평론가 아니요 배우가 아니고 제인 캠피온이라는 영화 감독입니다.
예.
해서 망신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 여자는 원래 인류학과 예술사를 전공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공이 둘인데요.
예.
이 인터뷰에 따르면은 잘 들어보십시오. 네. 아마 이 얘기가 조금 쇼킹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남의 영화 보는 게 가장 질색이랍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존 포드나 알프레드 히치콕의 영화를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한심하게 생각하는 게 영화광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남의 영화나 보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란 얼마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인가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네. 가이드 시네마의 그 평론가는 이 그녀와 인터뷰하면서 그녀는 시네필, 그러니까 영화, 광, 문화권 바깥에서 온 새로운 전통을 세우려는 감독이 될지도 모른다 라고까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참 독특한 사람이네요.
네. 실제로 그녀는 그 여행을 다니면서 인류학적 관심을 갖고 기록하는 일에 아주 큰 흥미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소설과 박물관 방문이 그녀의 유일한 취미였다고 합니다. 대학을 마치고 카메라로 인류학적 관찰을 하고자, 영상 인류학이라는 분야가 그쵸? 있습니다. 그 인류학적 관찰을 하고자 좀 더 전문적인 관심을 갖고 오스트레일리아 영화학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슈퍼 8mm 비디오로 20분짜리 티슈와
네.
또 미완성으로 끝난 에덴 두 편을 작업했습니다.
예.
그리고 영화에서 비디오와 필름의 가장 큰 차이는 그것이 상영되는 공간의 차이라는 것을 느꼈다. 즉, 비디오는 불안관으로 혼자 보지만 영화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보는 그 집단 축제적 의미가 나를 매혹시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5살이 되던 해에 첫 번째 필름으로 작업한 영화 껍질이라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껍질이요?
예, 필이라는 제목인데요.
네.
16mm 흑백으로 찍었는데 1981년도에 찍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기회에 제가 봤는데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이상한 영화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스타일. 그러니까 저도 영화를 네. 보고 이렇게 해도 영화가 되긴 되는구나 라고 네. 할 정도의 아주 이상한 영화였었는데요. 83년도에서 84년도 1년간에 걸쳐서 열정 없는 순간들, 패션리스 모멘트라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이것은
네.
12분 30초가 되니까는 좀 더 길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 단편의 가장 큰 의미라면 지인 김피온이 이후 계속 같이 시나리오 작업을 한 제랄드 리를 만났다는 것일 것입니다.
네.
그리고 84년도에 그녀 자신의 이야기를 찍었는데 지인 김피온 말에 의하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영화 감독이라는 자의식을 갖게 만든 필름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85년도 그녀의 인생의 분기점을 맞게 됩니다. 그녀는 그 해에 두 편의 영화를 찍었는데 한 편은 텔레비전용 영화를 찍었습니다. 제목하여 두 친구라는 제목인데요.
네.
76분 정도의 장편 길이의 영화를 처음으로 찍게 네.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프터워즈 1과 후라는 26분짜리 영화를 찍어서 그의 깐느 영화제 단편 영화 그랑프리를 받았습니다. 또 이 영화는 뉴욕 영화제에서 단편 영화 초대를 받았고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여자들만 등장하는 이야기를 정말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스타일로 찍어냈다라고 빌리지 보이스의 아주 악평자라기로 소문난 짐 허버만에게 칭찬을 받기에 이르릅니다. 그녀는 만만치 않게 시작합니다. 1989년도에 그녀의 데뷔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스위티라는 영화를 찍었는데요. 97분짜리 칼라 영화입니다. 이것은 그 제가 다소 이 영화를 좀 이상하게 소개하더라도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 영화는 정말 어떤 방법으로도 줄거리를 요약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영화입니다. 그 가이드 시네마에서는
네.
혜성처럼 찾아온 빛나는 재능이라는 말로 얘기했고 포지티프라는 영화 잡지에서는 당연히 금년도 그랑프리를 받았어야 할 보석, 벤더스는 실수한 것인다 라는 말로 이 영화를 끌어올려 세우고 있습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은 두 자매입니다. K와 스위티라는 소녀입니다.
네.
K는 수줍고 내성적이며 애인이라고는 그의 남동생뿐입니다. 반면 스위티는 활달하고 외향적이며 남자친구가 아주 네. 많습니다. 스위티는 어렸을 때 이미 방송국에도 출연해서 쇼비니스계에 들어섰고 케이는 그저 신경질적인 소녀입니다. 영화가 이쯤 되면 스위티가 주인공이고 케이는 이제 인생을 어찌 살아야 될까 고민할 그럴 법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영화 시작하자마자 5분이면 금방 뒤집힙니다. 두 소녀가 자라나면서 네. 스위티는 뚱뚱하고 괴기스럽게 변합니다. 그리고 케이는 더욱더 신경질적인 소녀로 자라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스위티가 아니라 케이이고 영화는 케이의 눈으로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망가뜨려 나가는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화면은 전체가 마치 파스텔조 화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동화 속에서나 벌어지는 일처럼 일상생활을 담아 나가는데 그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짓궂은 정도를 넘어서서 아주 증오스러울 정도로 그려냅니다. 그 증오감이 어느 정도냐면은 K가 스위티를 영화 도중에 넘어뜨려서 이빨을 모두 분질러버릴 정도입니다.
진짜 배우가요?
예. 그래서 이 데뷔작을 두고 심지어 깐느에 나타났을 때는 뉴질랜드에서 온 여자 데이비드 린치라고 평가하는 평론가들까지도 예. 있었습니다. 이런 증오 속에서도 케이는 마당에 시멘트 블럭이 깨진 틈을 통해서 자라나는 나무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정작 자기 자매한테는 관심이 없고 나무에게 온갖 애정을 쏟아붓습니다. 스위티는 뚱뚱한 뚱보가 되고 괴기스러운 얼굴이 바뀌면서도 어른이 되어서 왜 방송국에서 자기를 찾지 않는가를 아주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얼만큼 초조하게 기다리냐면은 영화 후반부에 그녀는 그만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벌거벗고 올라가서 부모와 소리 지르고 싸우고 버티다가 세워놓은 판자가 부러져서 떨어져 죽습니다. 영화 전체는 그야말로 기형적인 화면 구도에 광광 렌즈를 사용한 비정상적인 공간 비례 게다가 꿈을 거닐듯 황홀하게 찍혀진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사건들을 이상한 노스탈지에 사로잡혀 영화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영화가 끝나면 따라 올라오는 자막은 이 영화를 나의 누이에게 바칩니다. For my sister라는 글자가 올라옵니다. 이것은 지인 캠피온 말에 의하면 자기 자신의 일종의 자서전이라고도 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까요?
그녀는 케이 같은 아주 신경질적이고 네. 예민하고 증오하고
예.
그러면서 엉뚱한 관심만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이 스위티의 심정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은 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도에 약 2년간의 준비 끝에 내 책상의 천사라는 영화를 찍었습니다. 이 영화로 그녀는 그 베니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까지도 받았습니다. 그해 베니스에서 그랑프리를 받은 영화는 그 니키타 미아르코프의 우루가라는 영화였었고요. 감독상은 좋은 친구들 굿펠라스의 예. 마틴 스콜시지가 받았습니다. 이 영화는 그 뉴질랜드의 소설가 자넷 프레임의 그 자서전을 영화화시킨 것인데요. 아마 이 영화 여러분들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들으면은 아, 그 영화 하고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요. 한번 음악 먼저 듣고 얘기 계속하도록 하죠. 내 책상 위의 천사 중에서 타이틀 뮤직 듣겠습니다. 예, 내 책상의 천사 중에서 타이틀 뮤직으로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어봤는데요. 지금 정성희 씨가 가져온 포지티브 이 잡지 그 표면을 보니까요. 이 겉장, 이 스위티의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 참 화면은 아름다운 것 같은데 뭔가 그 기묘한 분위기가 나네요.
기괴하죠.
예.
예. 그 아마 그것이 내 책상의 천사에서 이제 제인 캠피온이라는 이 젊은 여자 감독의 거장 선언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상영 시간만 2시간 40분에 이르는 대작입니다. 원래는 텔레비전 방송용으로 기획을 했었는데
네.
스위티가 대성공을 거둠에 따라 필름으로 바꾸어 작업하고 극장용으로 다시 편집해서 2시간 40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뉴질랜드의 소설가 자넷 프레임이라는 여자 소설가에 대한 그 자서전이기도 한데요. 영화는 3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 많은 남매 속에서 눈치 보며 가난하게 자라나던 이야기, 그리고 혼자서 독학으로 공부하여 선생님이 되지만 그만 정신병 환자로 몰려서 정신병원에 갇히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그 과정 속에서 자신에게 소설가의 재능이 있음을 깨닫고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영화는 어린 소녀에서 여자로 그리고 인간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여기서도 예외 없이 그 제인 캠피온의 독특한 스타일로 이 대작을 네. 이끌어가는데요.
예.
물론 스위티 같은 그 데뷔작에서 보여준 실험정신은 이제 내면화되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드라마가 두드러져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같이 본 관객 중에서 눈물을 흘리던 관객들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 내면을 살펴보면 의도적으로 제인 캠피온의 색다른 인물 접근 방법이 보입니다. 그건 다름 아닌
네.
인물을 추하게 그리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그녀는 자기 영화 속에 등장하는 배우들 중에서 미인, 미녀, 선남, 선녀를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좀 다소 기괴하고
예.
그리고 얼핏 보아서 저러고도 영화배우 할 수 있나 하는 인물들인데 의외로 그것이 영화에 이상한 리얼리티를 부여하고 그 리얼리티가 화면이 절대적인 일상생활 속에 끌고 가다 보니까 전체 영화 기분을 마치 초현실주의적인 기분으로 순식간에 네. 뒤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 내 책상의 천사 속에서도 영화배우답지 않게 빨간 머리에 못생긴 소녀가 풍경 저 멀리서 화면 앞까지 천천히 걸어오면서 좀 전에 들으신 바로 그 음악을 들으며 걸어오는
네.
첫 장면으로 화면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꼬마 소녀가 바로 자넷 프레임의 어린 시절의 역할인 것입니다. 대신 제인 캠피온은 인물들을 그렇게 그리는 대신 인물들을 둘러싼 자연의 아름다움을 16mm 코닥 필름으로 찍습니다.
네.
그런데 영화관에서 하는 영화는 35mm 필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블로우업, 그러니까 확대시켜야 됩니다. 화면을 확대시키면은 입자가 거칠어지고 세부가 분명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인 캠피온은 처음부터 그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죠.
확장했군요.
그래서 색 설계를 처음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화면이 마치 파스텔로 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화면이 주는 기분이 말 그대로 일종의 환타지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네.
제인 캠피온 영화는 리얼리티와 환타지 사이를 오갑니다.
네.
그녀에게서 영화를 리얼리즘이냐 아니면 그 표현주의냐 또 포스트모더니즘이냐 아니면 고전주의냐를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그런 논쟁들을 자기 영화 속에 한꺼번에 묶여버려서 찍는 것 같은 느낌까지도 줍니다. 그렇게 찍다 보니 영화 속의 인물이 자연스럽게 자연 속에 뒤엉켜버립니다. 여기서 제인 캠피온은 인물보다도 그 환경, 그 자연, 그 공간을 색설계하여 찍어나갑니다. 이를테면은 내 책상의 천사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자넷 프레임이 여행을 떠납니다. 자기 인간적인 성숙을 겪게 되는데요. 그녀가 영국에 도착했을 때 화면은 거의 대부분 회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네.
또 프랑스에 도착하게 되면은 일종의 파스텔조의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하고 스페인은 아이보리로 찍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는 녹색 톤입니다.
도시의 분위기를 색깔로 맞췄군요.
그렇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네.
아까 처음에 얘기 드린 대로 자넷 프레임의 머리 색깔은 빨간 머리입니다.
네.
그 빨간 머리의 자네트는 이 색깔들과 보색 관계가 돼가지고 자연의 색채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면서 그 환경으로부터 마치 일종의 떨어져 나간다는 느낌을 줍니다.
예.
그런데 그 보라색의 머리가 그 빨간색 머리가 네. 뉴질랜드의 그 녹색 톤과 뒤엉키면서 영화 맨 마지막에 이제 나는 소설가가 되고 이제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 하고 소설을 써나가기 시작할 때 화면은 배경 색깔을 모두 어두침침한 색깔로 바꿔놓고 그녀만을 남겨놓습니다. 네. 그녀는 세계의 중심으로 온 것입니다. 하지만 제인 캠피언이 여기까지만이라면 결국 깐내에서 그랑프리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색채에 사로잡히는 형식주의자는 결코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녀가 데이빗 린치나 아니면 팀 버튼 같은 스타일이겠구만 하겠지만은 오히려 제인 캠피언은 그런 색채와 인물 사이에서 그 삶의 여행을 통해 강박관념을 통과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풍경은 자연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마음속에 들은 일종의 강박관념적인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삶의 변화를 제인 캠피언은 꼼꼼하게 지켜봅니다. 그녀는 마치 삶의 시선이 환경 자체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 그녀가 전적으로 인류학에서 배워온 사고방식일 것이며 일상에서 신화를 끌어내는 방법이기도 할 것입니다. 지인 캠피오는 자기가 배운 선생님 중에서 가장 영향을 끼친 선생님은 다름 아닌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인류학자요?
네. 그래서 그녀의 영화는 철저하리만큼 양분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신화의 세계라는 것은 잘 알려진 것처럼 양분체계의 세계입니다. 그녀는 아름다움과 추함, 밝음과 어둠, 안과 바깥, 일상과 신화를 끊임없이 나눠놓고 두 개를 동시에 세워놓고 찍어나갑니다. 이것은 변증법과는 또 다른 세계입니다.
네.
그러나 대신 거기서 결코 선과 악, 남과 여의 경계를 분명치 않게 그립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그건 바로 지인 캠피온이 이 경계를 통하여 얻는 깨달음을 잡아내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의 상당 부분을 바로 그녀는 피아노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피아노가 어떤 영화인지 궁금할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못 보시지만 정은임 씨가 보고 있는 바로 이 장면이 피아노라는 영화의 장면입니다.
네.
한번 그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 장면을 보자마자 그랑프리를 딱 찍었는데요. 이 장면이 어떻습니까?
마치 뭐랄까요 그림 같기도 하고요 진짜 무슨 초현실주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이게 어떤 장면인지 궁금하지만
저도 글쎄요 영화는 저도 못 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냐 제가 본 스위티나 내 책상의 천사로 미루어
네.
짐작컨대 그녀의 영화를 보기 전에 스틸을 봤을 때는 그 스틸이 주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런데 그녀는 영화 속에서 결코 그런 포토그래픽한 사진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네.
자신이 찍고 있는 것이 사진이 아니라 미술이 아니라 영화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소개에 의하면은 이 영화는 피아노라는 영화는 뉴질랜드에 온 지주에게 시집온 과부 벙어리가 우연히 그쪽 원주민 남자와 만나 사랑을 하게 되면서
네.
그녀의 침묵 속의 유일한 친구였던 피아노와
네.
그리고 이제 새로 만나게 된 사랑 사이에서 그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피아노를 보실 날은 그다지 멀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 7월 달에 개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에게는 생소한 제인 캠피온 감독이었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7월 말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영화를 보신다면 아마 그 영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시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영화 내 책상 위에 천사 중에 한 곡 더 들어볼게요. 뉴질랜드 민요인데요. 푸아 타라오. 우리말로 하면 지금은 이별할 때입니다. 영화 내 책상의 천사 중에서 포아 타라우, 지금은 이별할 때였습니다. 정말 지금은 이별할 때네요. 아휴, 오늘도 엽서 소개를 다 못했는데요. 이렇게 엽서 소개를 다 못하면 꼭 입안에 가시가 도는 것 같아요. 오늘도 입안에 가시가 한 20개 남짓 돋네요. 이런 추세로 나가다 보면 가시나무가 자랄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다지 편한 밤이 못 되겠지만 여러분은 편한 밤 되십시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